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장만할 때는요. 집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내고요. 또 나머지 집값을 보통 금융업체에서 빌려서 집을 파는 회사나 개인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살아가면서 매달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일정 기한 동안 갚아나갑니다. 매달 갚아나가야 하니까 고정 수익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기 집을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의 중간 나이가 33세였다고 합니다. 33살이면은 뭐 일단 대학을 졸업하거나 기술을 배워서 자기 일을 한창 하고 있을 나이로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뭐 어린 자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는 연령일 텐데요. 그런데 이 10년 전에는요, 이 첫 주택 구매 중간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미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미국의 많은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20, 30대 미국인이 이 스타터 홈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터 홈이라고 하면은 이 13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규모의 집을 말하는데요. 작은 만큼 주택을 소유하는 첫 번째 단계의 구매를 해서 스타터 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 년간의 이런 추세가 복잡해졌다라고 신문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널에 따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불황이 젊은 층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진단하면서 몇 가지 요인을 소개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소형 주택 공급이 5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하면서 넓고 쾌적한 중대형 주택을 찾는 사람까지 늘어나면서 이 작은 집 수요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타터홈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지난 4월에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인 케이스 실러 지수가 전년에 비해서 14.6%나 급등했습니다. 1987년 지수 도입 이후 최대 상승폭인데요. 신문은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학자금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졌는데 부동산마저 젊은이들의 좌절과 절망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젊은 층이 결혼, 출산은 고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명 캥거루족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최근 집값이 뛰어서 스타터 홈도 살 수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앤디 제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CEO가 바뀌었습니다. 아마존 창립 기념일인 5일 앤디 제시 아마존 웹서비스 AWS 최고 경영자가 아마존의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1994년 미국 시애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 아마존.com을 세운 지 27년 만입니다. 베이조스는 지난 2월 CEO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아마존은 창업 27년 만에 연매출 3,860억 달러, 직원 127만 명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 아마존을 이끌게 된 새 CEO 앤디 제시는 헝가리계 미국인으로 1997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아마존에 입사했는데요. 앤디 제시는 200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베이조스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동석하면서 베이조스의 그림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책만 팔던 아마존의 판매 품목을 CD와 DVD로 넓히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을 처음 제안한 사람도 제시였습니다. 앤디 제시는 유통업계 강자였던 아마존을 클라우드 업계의 강자로 만들었는데요. 2003년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클라우드 컴퓨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아마존 내 클라우드 사업으로 2006년 아마존 웹서비스 AWS를 탄생시켰습니다. 냉정한 베이조스와 달리 제시 CEO는 상냥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 기반 경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디 제시가 베이조스의 후계자로 발탁된 이유도 그가 노조와 흑인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앤디 제시는 책임 경영을 위해 아마존의 주식 6만 1,000주를 받게 됩니다. 아마존 경영에서 물러난 베이조스는 자신이 보유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 등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의 첫째 행보로 오는 20일 발사되는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우주선 뉴 셰퍼드의 동생인 마크 베이조스와 함께 탑승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동물 백신. 지난 3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오랑우탄과 보노보 등 영장류 9마리가 2회에 걸쳐 동물 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물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 건 당시 처음이었죠.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동물원이 백신 접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일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호랑이 두 마리를 대상으로 동물 전용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흑곰과 회색곰, 퓨마, 족제비와 영장류, 돼지 등 1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차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우리 동물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 접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에 나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안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에 투여되는 백신은 동물용 제약 기업인 조에티스가 개발한 것으로 인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조에티스는 미국의 70여 개 동물원 등에 백신을 기증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안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또 많이 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미중 대북 대표가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 전직 외교관들의 분석도 함께 다룬 기사인데요. 지난 6일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 국무부 중국 외교부가 각각 밝혔습니다.
네, 전화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의 성킴 대북특별대표와 6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성킴 대표와 류샤오밍 대표의 전화 통화를 확인했는데요. 북한 문제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다라고 말한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서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성킴 대표는 미국이 이 한반도 사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킴 대표는 또 미국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점도 확인했는데요. 류샤오밍 대표는 통화에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류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 방식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단기적이면서 동시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류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 사안을 중시하고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성킴 대표와 류 대표는 서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고요. 류 대표는 중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또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서도 거의 똑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양국 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크리스토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류샤오밍 대표가 밝힌 입장은 새로운 게 역시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일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중국의 두 대표가 소통을 시작한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견해를 주고 받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건데요. 또 조셉 뷰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킴 대표도 지난달 서울 방문 중에 북한 측에 언제 어디서든 그런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또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통해서 중국은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알아보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기사 관련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동맹과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였죠?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바이든 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고요. 늦 여름 무렵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정책 검토에 관여한 관리들을 인용해서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면서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문에서 미국이 지난 4년간 동안 일방적 제재를 강행했지만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 파트너들과 진정으로 협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기반한 조치가 세계적인 제재 이행 수준을 높여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돼야 하고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맹 협력과 또 설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방어 선임국장과 또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터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VOA에 바이든 정부가 제재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향후 접근법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 행정부는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이번 검토가 북한에 대한 신호가 아니고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로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산하 국제부 국장 등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과 이란 제재 등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네.
루제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북한 행동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 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도 B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를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요한 정치적 움직임 없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22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는 기사도 있죠.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의견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을 오는 9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고요. 상원 군사위 표결은 이르면 8월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관심사는 2021 회계연도 법처럼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이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실 관계자는 VOA에 현재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안건들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면서 한반도 주둔 미군 수준과 관련해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요. 이번 국방수권예산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주한미군 규모를 꼽고 있네요.
네, 이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이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2만 2천 명으로 설정되면 이는 전 세계 미군 태세의 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의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국방부에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BOA에 이 법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2만 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고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 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국방부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진 상황에서 한국에 미군을 집중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국방부가 한반도 상주 미군 병력 규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의회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을 통해서 상주 병력의 최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조항이 계속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군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는데요.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조치지만 예산 등 향후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이 기존만큼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응 예산이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약탈하는 국가 지도자 3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37명이 누굴까 궁금하네요.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언론 자유 약탈자라는 제목과 함께 이들 지도자 37명의 사진을 올리고요. 각국의 언론 탄압 상황을 전했는데요. 모두 37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나웅 훌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바사르 알 아사스 시리아 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김정은 위원장을 감시, 억압, 검열, 선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 제67조를 끊임없이 짓밟으며 언론이 당과 군부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통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원하는 정권의 욕망 때문에 언론인들은 체포 추방되고 또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또 북한 방문이 허용되는 소수의 외신 기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대화가 금지되고 관리들이 매 단계마다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북한은 외신 기자들이 가장 적게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가 올라왔을까요?
네, 북한의 어업 활동이 여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고기잡이배들의 활동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식량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스를 통해서 북한의 어업 활동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북한의 중소형 고기잡이 목선들이 모여있는 청진항 일대바다를 촬영한 지난 5일자 플래넷 랩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빼곡히 붙어있는 수백여 척의 선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박들이 수십 척씩 양옆으로 묶인 형태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방식의 묶음이 수십여 개인 점으로 미뤄볼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선박이 최대 1,000척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들은 통상 고기잡이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 출항해서 부두가가 텅 비곤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 5월, 6월 또 7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이들 선박이 모인 항구 일대는 선박들이 조업에 나서면서 비어있는 자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앞서도요,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지난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국경 봉쇄 여파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까지 막힌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네.
북한 경제 전문가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소규모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라 밖을 나갔다 돌아오면 14일간 격리를 하도록 했는데 만약 이런 규정이 고기잡이 배에도 적용이 된다면 선박들의 운항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 중단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수산사업소 등을 찾아서 식량난 해소 방안으로 어획량 확충 등을 주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잡이 배들이 운항을 하지 못하면서 실제 유통되는 수산물의 양도 크게 줄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윌리엄 브라운 북한 경제 전문가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산물은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섭취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CBS 분쟁 전문 기자 홀리 윌리엄스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남성 지배적인 언론 문화에서 예외적으로 꼽히는 방송사가 미국의 CBS입니다. 보도 부문 사장도 여성이고 뉴스센터 보직 간부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CBS 선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홀리 윌리엄스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Holly Williams and I'm a correspondent for CBS News based in London.
네, 제 이름은 홀리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미국 CBS 방송 소속 기자고요. 여러 방송사를 거쳐 2012년에 국제문제 선임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특파원을 한 뒤 런던 특파원이 됐습니다.
종군 기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이라크 모술에 가서 미군의 IS 격퇴 작전을 전한 장면 때문입니다. CBS 종합뉴스 화면이 그 다음날 주요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획기적인 취재 활동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이전에 여러 방송이 종군 기자를 보냈지만 보도용 화면은 안전한 곳에서 따로 찍고 전투 상황은 배경 처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윌리엄스 기자는 직접 전투 현장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This is a look, it can be a really difficult job. It can be an upsetting job. I've looked into some dark places.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제대로 일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환경에도 자주 처하고요. 위험하고 어두운 곳에도 가야 해요. 그런 곳에 가는 게 힘들다고 외면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세상에 전할까요? 전쟁터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에요. 현장 취재를 안 하면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나 통계만으로 뉴스를 다루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방송 전파를 타기 힘들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현장에도 갔었고 과거 미얀마 야당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동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같은 것들도 다뤘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과 인물을 경험했는데 만일 윌리엄스 기자가 태어나기 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취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And for it to be about something that I thought was really important, which were
와, 엄청난 질문이네요. 현대적인 의미의 언론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뉴스를 기록한 문건은 16세기인가 17세기경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만큼 인류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뉴스였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통합한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알렉산더라는 남자 이름이 아직도 많을 정도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 큰 인물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보도활동 가운데 가장 아끼는 기사는 뭡니까?
You know, that's a really difficult one. Well, there are a lot, but I would say that one of the recent stories that I'm most proud of is that I covered the bushfires in Australia.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좋아하는 기사가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서 세계로 상황을 타전했던 것입니다. 뉴스 시간에만 편성하기 아까워서 CBS 심층 보도 프로그램 60분 60minutes에 특별 제작해 내보냈는데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방송까지 했습니다. 제가 호주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 기억이 깃든 곳이라 그곳 소식을 전하는 게 특별했습니다. 대학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했거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니먼 펠로우십을 수료했고요. 영국 BBC 방송에서 일하면서 중국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CBS로 이직한 뒤에는 터키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런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미국과 대양주, 아시아, 유럽에서 골고루 살았던 셈이네요. 앞으로는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요.
중국에서 12년을 지내는 동안 혹시 북한 쪽에 접근할 기회나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나요?
Yeah, I love Seoul. It's a great city.
유감스럽게도 북한에 접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가본 적 있어요.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견져도 손색 없는 규모에 놀랐어요. 또 가보고 싶습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보다 깔끔한 인상을 받았고요.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기술 저변이 잘 갖춰진 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보도 활동을 하는 동안 여성이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I've never seen it as an obstacle at all.
여성이라는 점이 장애물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여성에게 적대적인 문화와 관습이 아직도 많아요. 중동이나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는 여성인 제가 기자로서 언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놀라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또 취재원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성 혐오적 시각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소화하느냐. 기자 본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에 달렸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막상 취재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sometimes when you're a woman, people tend to underestimate you. And as a journalist, that's wonderful. You know, it's often wonderful if people underestimate you, especially if you're talking to a someone who's in a position of power.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취재원이 저를 여성이라고 얕잡아보고 과소평가하면 기자로서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권력자들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일이 많아요. 긴장을 풀고 대하기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의 경우 같은 여성이라 더 편하게 말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So if you look at CBS right now, you know the president of CBS News is a woman. Editorially, most I think I'm fairly sure a majority of our top editors are women.
네, 지금 CBS를 보면 보도부문 사장이 여성입니다. 또 기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지시를 내리는 에디터들의 과반이 여성이에요. 그런 것들만 봐도 양성 간의 균형이 잘 맞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요 언론기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 쪽에 쏠려 있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방송계에서 여성의 힘이 약진하고 있어요. MBC나 ABC 같은 다른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 부문에서도 여성 임원과 간부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BBC를 비롯한 외국 언론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환경입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don't know that I could put a number on it, but American press freedom is obviously at the upper end of that scale. It's not to say that the American media is perfect. Of course it's not.
숫자를 하나 딱 집어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언론 자유도는 확연하게 10점에 가까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모두 완벽하고 언론 환경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더 나아지게 만들려지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의 매체들과 시청자, 독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You know, I know that a lot of people kind of mocked the Washington Post when it changed its, you know, when it created this slogan, democracy dies in darkness.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표어를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는다로 바꿨을 때 미국 언론계에서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싱턴 포스트가 내세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세요. 어둠 속에서 이미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가 많습니다. 언론 자유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미국과 서방에서 옳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홀리 윌리엄스 CBS 런던 특파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13번째 시간입니다.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1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 노조와 보스턴시 정부가 경찰관의 임금 인상 문제와 근무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경찰국장이 노조 간부들을 정직시킨 다음 날 보스턴 경찰의 약 75%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벗어난 틈을 타서 보스턴은 밤이 되면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발생한 경찰 파업은 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 만큼 미 전역에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케빈 쿨리지 주지사는 경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소집하고 경찰 노조에 파업을 끝내라고 요구했어요. 쿨리지 주지사는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방위군이 경찰 역할을 대신한 결과 보스턴 경찰 노조의 파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파업에 동참했던 경찰관 대부분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쿨리지 주지사는 처음에는 경찰 파업은 보스턴시의 문제고 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고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자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주방위군을 파견했어요. 주방위군 투입으로 경찰 노조의 파업은 실패했고 보스턴은 다시 공공질서가 유지됐습니다. 보스턴을 지켜보던 미국인 대부분은 쿨리지 주지사의 강경 대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매사추세츠 주민들 역시 경찰 파업에 강력히 맞선 쿨리지 주지사를 지지했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다음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해 매사추세츠 주지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스턴 경찰 파업 이후 켈빈 쿨리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고요. 결국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와 함께할 부통령 후보로 켈빈 쿨리지를 선택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갑자기 사망하자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백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다소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어찌나 말이 없는지 대통령에게서 하루 몇 마디 듣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쿨리지 대통령 이 말수 적은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여성 작가 도르시 파커가 백악관 만찬에 참석했을 때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파커 작가는 대통령이 세 마디 이상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결론은 파커 작가가 내기에서 졌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이 파커 작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당신이 졌소 하고 말하고는 다시 입을 꼭 닫고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쿨리지 대통령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과묵한 성격이라서 말 없는 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이 적을 수 있다니. 쿨리지 대통령은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쿨리지 대통령은 말이 없는 성격만큼이나 대통령으로 펼친 정책들도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원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건 역시 가능하면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라지고 없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연방정부가 더는 존재하지 않다는 걸 인식조차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연방정부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 가운데 5분의 4는 저절로 사라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국가를 더 큰 부와 행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미국의 산업은 대통령이 있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워런 하딩 전 대통령의 민간기업 지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든 다른 나라에서 하든 국내외 상관없이 민간기업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쿨리지 대통령 정부는 미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콜리지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그 어떤 때보다 높았습니다.
콜리지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1920년대 초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큰 성장을 이뤘고요.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일자리도 많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민간 산업이 강력할 때 정부 지출이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거의 없을 거라던 콜리지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미국 생활 들어보시죠.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테레사 김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탈북민들에게 집과 정착금을 주는 한국보다 미국의 난민 정책이 자신을 위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받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이게 일도 안 해주고 조금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정착을 딱 하고 되니까 그게 한국보다 더 이 미국 방법이 더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바로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수선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북한에서 할 때 하고 여기는 하는 것들이 미국 옷은 거의나 정장 줄이고 이런 게 많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뜯어서 깜쪽같이 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북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집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다른 사람 옷도 그렇고 집에 옷도 막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당 $11를 받으며 만족스럽게 일했지만 왠지 마음은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그늘 밑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립으로 한번 미국 생활에 직접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얻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이제 새로운 거를 얻어서 우리 힘으로 한번 벌어서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얻어가지고 그 직장에서 일한 그 페이를 가지고 둘이서 아파트 페이하면서 직접 부딪혀본 거죠. 이제 그때부터 네. 미국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도움으로 그냥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죠. 이제 아파트 페이를 직접 하면서부터 이제 미국 생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홀로 서기를 시작한 테레사 씨는 동생과 함께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됐나요?
바로 예, 그냥 들어가서 일했어요.
자매분 두 분이?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월급이 내가 세탁소서 받을 때 월급보다 더 작게 받았죠. 시간당 $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8 받고 그냥 둘이니까 그냥 적은 거라 해도 다른 데는 조금 비싼 데도 있긴 있는데 거리가 멀고 한데 이거 지금 우리 아파트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얻은 아파트 앞에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두 자매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저희는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쁘고 그거를 언제 가릴 시간도 없었죠. 가릴 때가 못 됐고 그냥 이런 잡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국분들이 우리가 하기에는 딱 좋다고 하더라고. 그냥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뭐 일도 깨끗하고 뭐 어디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핸드폰 앉아서 만지는 일이니까.
면접 시험 보시고 그럴 때 기억이 나세요?
면접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인포메이션만 쓰고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회사가 뭐 얘기를 하는 회사도 아니고 무슨 사람 부딪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세팅해달라고 하면 뭐 해드리면 되고 하니까 면접 같은 거 없었어요. 네.
이력서를 낸 다음 날로 휴대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휴대폰이냐면 한번 중고 휴대폰이더라고요. 안에 부품은 겉에 깍대기는 완전 새 제품이고 안에는 중고. 중고인데 그 안에가 인포메이션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쓰던 인포메이션 완전 지워버려야 돼. 그거를 지우고 이제 다시 새로 까는 일이야. 네, 그거 안에 뭐 안에 들어가서 또 어디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네, 한 번만 하면 그냥 계속 같은 일이니까 휴대폰 안에 또 들어가면 그 인포메이션이 그냥 살아 있어요. 그거를 다 지워버려.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50여 명 직원 가운데 대다수가 한인 가정주부들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여성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외식 같은 거 모여서 외식 같은 거 하고 뭐 노래방도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아들 집에서 놀던 아줌마들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뭘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음식 만드는 거 배우기도 하고 예, 가끔 무슨 마사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사지도 몇 번 받아봤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모여서 또 다 이렇게 복잡한 외식을 음식을 우리 집에 모여서 또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또 자매분께서 북한에서 오신 거는 알고 네. 있었어요.
아, 당연히 알지. 그냥 보면 그저 딱 보이는데 무슨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회사에서는 잡담할 시간도 없이 하루 8시간 꼬박 일을 하지만 일을 마친 후 종종 여유 시간도 가졌던 것인데요. 두 자매는 이런 직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각각 $1,000씩 벌어 아파트 월세를 내고 그럭저럭 살아갈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늘 내키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직접 들어가면 이제 영어도 빨리 배우고 하는데 거기서는 영어를 한마디도 배울 수가 없지요. 다 한국말 하고 하니까 그다음 마트도 다 한국 마트 다니고 하니까 전혀 애틀란타에서는 영어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영어 열심히 배우고 가셨는데
예, 배우고 갔는데 그냥 세탁 써서 그 글자를 봤던 그것밖에 없죠.
미국에 오기 전부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열중했던 영어인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테레사 씨에게 인생 일대에 중요한 일이 찾아옵니다.
Quand je me prends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그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이래저래 말이 자꾸 옆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어디 여기 업체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기 알라바마에. 그 업체를 일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남편 회사에 가게 됐는데 남편이 그때 당시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분 좋은 여자분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내가 생각난 거예요. 그 사장님도 이제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이죠. 일할 때는 이제 알라바마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주다가 저한테 이제 그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나이 어린 사람을 그런 자신이 없다고 그런 사람 만날 자신이 없다고 막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느 날에 막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어느 날 온다 해놓고 또 캔슬되고 어느 날 온다 해놓고 또 캔슬되고 하더라고요.
테레사 씨의 현재 거주 지역은 앨라베마주인데요. 미국 정착 2년간 이웃한 조지아주에서 살았습니다. 수선 기술자로 일했던 세탁소, 휴대폰 회사도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착 2년쯤 되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난 겁니다. 미국에서 혈육이라고는 동생과 테레사 씨 이렇게 둘뿐인 두 자매에게 지인들은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 좋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아왔던 차였습니다. 여러 번 온다더니 오지 않던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왔어요. 왔는데 어느 식당에 지금 와서 만났는데 이 옷차림이 기름때 잘 묻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자기는 일생 일생 이렇게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새 옷을 입을 시간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날 자신이 있으면 자기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이걸 이해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자기는 일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선을 보러 나오다니 뜻밖이었지만 테레사 씨는 그 모습이 허세가 없이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난 그때 당시 그거를 아,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저는 그래도 뭐 과식이 없고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아, 이 사람 괜찮은. 근데 딱 보는 순간 이 세상 때가 아직 안 묻은 사람들하고 말을 딱 몇 마디 해봤는데 네, 사람이 아주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번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됐죠. 주말이면 가끔 오시고 그랬죠.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이 남성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레사 씨가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월 말 알바니아의 전직 고위 정치인 살리 베르샤를 중대 부정부패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살리 베르샤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알바니아의 2대 대통령이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30년 이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베르샤는 국무총리 직위를 이용 공적 자금으로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조사와 반부정부패 그리고 책임을 묻는 행위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정치적 세력을 보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살리 베르샤를 부정부패 혐의자로 지목함으로써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부정부패는 한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인적 개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단체로 부정부패 방지 활동을 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부정부패는 투자, 세금, 공공예산과 인적 개발에 대한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는 가용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가로막고 소득 불균형을 가속화하며 사회복지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결국 낮은 인적 개발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정부패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을 잠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부패는 사회 진보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알바니아의 기관과 정부 그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알바니아의 정치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알바니아 국민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는 부정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 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까지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